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4절까지 두 구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사람이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재산을 상속하는 그런 유언, 그런 말은 죽기 오래 전에 남기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로 유언하면 죽기 바로 직전에 남기는 몇 마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언도 사실 쉽게 남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아무 말도 못하기도 하고 정신이 혼미하기도 하고 또 갑작스럽게 죽기도 해서 유언을 남기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죽기 바로 직전에 몇 마디 말을 남길 수 있다. 뭐 가족이든 뭐 친지든 친구든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죽기 직전에 숨을 거두기 전에 내가 몇 마디 말을 남길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종종 생각해 보는데 그 명사들이 남긴 유언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남긴 유언이라는 책도 있어서 제가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유머스러운 그런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적이고 아주 심오한 심각한 그런 말을 남기기도 하고 잘못을 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삶의 허망함을 그런 슬퍼하는 그런 말도 남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 남기시겠습니까?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그런 유언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 따라서 제각각의 유언이 있는데 근데 공통적인 거는 그 사람의 삶, 평생 동안 직업 아니면 그 사람의 인격, 아니면 평생 동안 그 사람이 이렇게 길러왔던 생각들, 그것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그것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의미 있는 말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유언을 남기는데 쓸데없는 말, 뭐 편지점 가서 뭐 사와라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죠? 지금 몇 시냐, 뭐 이런 말은 안 하겠죠. 정말 남기고 싶은 말, 의미 뜻 있는 말을 남기려고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의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본문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는 말로 시작됐는데요. 제6시는 이스라엘 시간으로 12시, 낮 12시 정오거든요.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인데 그때까지 그 어둠이 계속 드리워 있었다. 이렇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제3시,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겪으셨고 이제 죽기 직전이세요. 오후 3시에 이제 숨을 거두시거든요. 다음 시간에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설교하게 될 텐데요. 바로 그 직전입니다. 직전에 하신 말을 오늘 이제 34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대낮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유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언은 무엇입니까? 성경 퀴즈에 잘 나오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뒤에 또 한두 마디 말이 있긴 하셔요. 그런데 마가는 일단 이 말을 마지막 말로 기록하고 있고 그 말도 사실 오늘 말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어찌됐건 뭐 전체적으로 오늘 이 말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거의 마지막 말이라는 것에는 뭐 틀림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연기를 못해서 감정을 못 씻는데 아주 처절한 말이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가 지금 봐왔잖아요. 그죠? 온몸이 찢기고 피를 다 쏟아내고 뼈가 다 부서지고 육신이 정말 말도 할 수 없이 괴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도 너무너무너무나 이제 괴로운 상태였어요.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런 온갖 말들을 계속 들으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탄식처럼 절규처럼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이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그 서양 사회는 지금도 이런 기독교의 문화가 배경이어서 그런 감탄사가 자연스럽잖아요. 오 마이 갓. 그죠? 어려우고 힘들 때 탄식할 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하실 법한 자연스럽게 나올 법한 그런 탄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반사적으로 나온 그런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또 유언하면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남기고 싶은 말이죠. 아이고 아파. 아이고 하나님 이건 유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제가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다분히 의도적인 말씀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가가 기록한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마가가 이 말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러니까 그냥 번역하는 말 쓰지 않고 예수님이 한 히브리어 사실은 정확히 마가복음은 아람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을 헬라어 발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지금 마가는 알고 있는 거고요. 왜 이렇게 했냐면 실은 예수님의 이 말이 새롭게 한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시편 22편의 말이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히브리어 이 말이 정확하게 시편 22편을 시작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시편의 첫 마디 말을 하는 것은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편 전체를 떠올려 봐라라는 의미에서 대표적으로 첫 마디 말을 한다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그런 자료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지금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시편 22편에 담겨 있다라는 뜻이에요. 시편 22편을 보아라. 그 속에 지금 내가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을 볼 겁니다. 오늘 본문 되게 짧죠.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은 시편 22편을 펼쳐 놓으시면 되겠고 시편 22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남기고 싶은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비교적 시편 22편에서 찾기도 쉽고 좀 이해하기도 쉽고 우리에게 적용하기도 쉬운 편인데요. 나머지 세 번째 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편 22편을 펼치실까요? 일단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멜레샬에 맞춘 노래라고 시작되고 있죠. 다윗의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딱 보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 시편에 처음부터 이 시편을 노래하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괴로운지를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다윗이 지금 힘든가? 이렇게 괴로운가? 12절 보시면 제가 12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 여기에 이제 비유적인 표현들이 나오죠. 짐승으로 많은 황소떼, 바산의 힘센 소들 이런 표현 나오고요. 마지막 16절에는 개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 들개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무리들, 그런 무리들을 이렇게 거센 짐승에,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얌전한 소를 많이 보는데 정말 황소, 그 씨름소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뭐 정말 무섭죠. 돌진해서 모든 것을 부서뜨릴 것 같은 그런 기세로 달려들거든요. 그리고 그 광야에 있는 그런 거친 개들, 큰 개들, 얼마나 두렵고 또 흉폭하게 공격해 옵니까? 그죠? 그런 비유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그 비유에 해당하는 것은 심지어 나오는 것처럼 악한 무리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공격 때문에 이들의 괴롭힘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지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을 보세요. 내가 물같이 쏟아졌다. 내 뼈가 어그러졌다. 실제로 육체가 이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긴 어려우나 아마 이어지는 마음 보면 내 마음은 밀랍, 그러니까 촛농, 녹아들고 있는 초 같아서 정말 이게 녹아들고 있다. 정말 마음이 주저앉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지금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든지를 시로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정말 힘든가?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럴 때 다윗이 어떠한 자세를 취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우리 시편 기자의 시를 보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뭐 이게 해결될 그런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이것은 단순히 힘들어서 괴로워서 마음이 어려워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깊은 마음이 계속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을 찾지 못했을 때 신자가 겪는 그런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사실은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욥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사실은 그런 마음의 대표적인 예예요. 여러분, 욥이 겪었던 상황은 다 아시죠? 굳이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가진 건 모든 것 다 잃고 자기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자기 몸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고 근데 그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도 대적들이 괴롭히고 계속 조롱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다윗의 그 일대기를 알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 어떤 조롱받았는지 잘 알고 있죠. 이 시편을 어떤 맥락에서 지었는지 잘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이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려운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잖아요. 이 세 친구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찾아와서 욥에게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대했습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 거다. 하나님께서 널 버린 거다. 네가 문제가 있다. 계속 이렇게 공격했거든요.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욥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런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겪는 고통. 억울한 거죠. 억울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큰 잘못이 없는데, 별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문제가 있다. 욥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을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랬던 자신의 삶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잘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 시편을 참으로 인용할 만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에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았잖아요. 그 재판을 쭉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제 기자가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왜 그런가 했을 때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자입니다. 죄가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예수님을 가두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주는 벌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했는데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그를 큰 죄가 없음에도 고발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된다.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과연 이렇게 울부짖지만 한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시편을 인용하는 그런 이유, 이 첫 번째 이유가 우리들에게도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세요? 이러한 상황과 지금 예수님이 겪고 있고 뭐 다윗이 겪었고 또 욥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성경의 인물들 또 특히나 예수님처럼 아주 극단의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이런 상황은 뭐 특히 이 시대가 평화의 시대여서 별로 없을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런 탄식 마찬가지로 그것의 배경이 되는 그런 다윗의 탄식 욥의 탄식은 신자들에게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 다윗이 보여줬고 예수님이 보여줬고 또 욥이 보여줬던 끝까지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까? 그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 이것이 신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선한 신자들이 마땅히 겪게 되는 그런 삶의 한 단면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그 신자들이 그 이러한 삶의 부분을, 신자의 삶의 부분을 외면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그 내용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남기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음미해 보도록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신자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 이 거룩한 신자들이 괴로워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 저 버리신 겁니까? 이들에게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자, 이들이 겪었던 삶의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또 육체적인 고해로 괴로움,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 많이 있는데 지금 이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겁니까? 이게 문제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특히 또 일부 신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돈을 잃어버린 그 자체에 빠져서 그것만으로 괴로워하고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요. 몸이 너무 괴로워요. 그게 계속 오래 되어지면 끝까지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 버리신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요. 세속적인 방법을 찾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거룩한 신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바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겪기 힘든 고통은 사실 이제 죽음의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유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실은 더 궁극적인 그런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는 게 사실은 육신의 죽음보다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신자들은 그래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당연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창조자 앞에 사람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마치 부모로부터 이런 어린아이가 떨어지면 즉시 죽음을 직감하잖아요. 이런 아기들이 부모를 떨어뜨려서 그냥 어디 홀로 떨어져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육신의 죽음보다 더 근본적인 죽음이랄 수 있어요. 거룩한 신자들의 이 자세에서 우리는 사람의 죽음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신자들의 이 절규가요 거꾸로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자세가 사실은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게 사람으로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극심한 고통이 잇따릅니다.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어서 마약성 진통제로도 잘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암이 말기 가잖아요. 죽음 직전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안 아픕니다. 왜 안 아플까요? 암세포가 육신을 계속 파괴하는, 그 건강한 그 세포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계속 파괴하다가 이제 더 이상 감각하지 못할 정도로 파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감각하지 못해요.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과 유사해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특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요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진정한 그 영적인 삶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기 싫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죽음에, 영적인 죽음에 가까이 가잖아요. 그 영혼이 점점 죽음에 가까이 가면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고 관심도 없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그 어려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고, 잘 안 되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영적인 죽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위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이 모습은 사실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복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욥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은혜를 받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다윗만이 이러한 시편을 부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많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자들이 기록되지 않은 시편 22편을 분명히 불렀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현장교회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러한 살아있음, 영적인 생명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 그 자체에 빠져들어서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에도 신자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 모습들을 우리 현장교회 교우들도 늘 유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인데요. 이렇게 좀 무고한 고난 가운데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욥도 그렇고, 그리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요. 거룩한 사람들, 의인들인데요. 이들이 무고한 고난을 당하면서 또 사람들의 외면과 질시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사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 하나님께 답을 찾고자 하는 것, 이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근데 시편 22편을 더 읽어보면 그 정도에서 멈추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 힘들어요, 하나님 저 버리신 거예요, 이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 22편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어떻습니까? 그냥 저 힘들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 괴로워요. 하나님 저 버리신 건가요? 여기서 머무르고 있나요?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개의 세력에서, 이 악인들의 손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물론 아까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보십시오. 24절을 보세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부르짖는 사람에게 결코 귀를 닫지 않으시고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괴롭고 또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나를 떠난 것처럼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거룩한 사람은 당연히 이러한 이해는 이 시편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확신이, 다윗의 확신이 어느 정도인지 보세요. 이거 사실 시편에 자주 나오는 그런 고백인데요.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나이다. 주께서 응답하시면,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 가운데 선포하겠나이다가 아니고요. 나를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미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확신 가운데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해결된 것이 없는데, 바뀐 것이 없는데, 여전히 괴로운 상황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형제 가운데, 회중 가운데 선포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다윗이나 욥도 마찬가지죠. 모든 이거 신앙의 인물들이 당연히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런 곤고함 가운데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죠. 눈물이 날 수 있죠. 특히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그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사람들의 공격이나 사람들의 비난이나 사람들이 그것을 뭐 왜곡하거나, 뭐 우리 사회에서는 별로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뭐 물질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계속 지속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저 버리신 건가요? 그렇게 말할만 하죠. 그렇게 슬퍼할만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신자는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은 자는요, 잠깐 그럴 수 있지만 거기서 끝끝내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과 결별하겠습니다. 이런 결론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게 죽음인 줄 알거든요. 그게 잠깐은 내가 하나님에게 외면받는 것처럼 여겨져서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슬퍼 절규할 수 있지만 그걸 바라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 말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실 텐데 어찌하여 이런 괴로움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시니 반드시 이 상황을 이길 것입니다. 견딜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소망하나이다. 이런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어질 때 신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늘 그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이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교회이고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라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실이 늘 막연한 경우가 있어요. 왜 막연하냐면요. 일단은 싸우질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또 예수님께서 봐라 하는 시편 22편에 있는 다윗이 보여주는 욥이 보여주는 이런 신자로서의 삶의 상황을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많은 신자들이. 그래서 일부러 그런 상황을 회피합니다. 회피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말씀을 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뭐 말씀도 듣고 하는데 이제 교회 밖을 나가서 올해부터 삶을 살아갈 때는 전혀 나에게 벌어지는 그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이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렇게만 생각할 뿐이지 내가 겪는 삶의 낱낱의 일들을 하나님과 관계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벌이고 계실까? 그러니까 싸움터가 없는 거예요. 우선. 그리고 싸움터가 있는 그런 신자들, 그것을 생각하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많이 주저앉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못하겠다. 조금만 어려우면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면 조금만 힘들면 이 교회 못 있겠습니다. 좀 나가야겠습니다. 내 직장 일터에서 조금만 신자다운 삶을 살았을 때 그 직장터에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고 그것을 낯설게 보고 좀 거리를 두고 하게 되면 이러면 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못 살겠다 하고 금세 포기합니다. 그 어려움은 지속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그 일을 끝까지 지속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멈춰요. 그것이 반복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면 이 두 번째 국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그 싸움을 유지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유지하는 그 일까지 가는 일은 또 드문 일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감당할 만한을 늘 낮춰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수 있어요. 그 감당할 만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훨씬 높일 수 있단 말이죠. 거기까지 신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시편 20편의 내용, 다윗의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말이다 라고 하시는 건데요. 나의 유언이라는 것인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자들이 마땅히 겪을 수밖에 없는,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 않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 라는 그 마음을 이 짧은 말,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에 담아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이어지는 또 똑같은 마음, 그러니까 묶여있는 마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해주실 거죠. 믿습니다. 그런 신자다운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깊게 담겨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찌 날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만 딱 들으면 정말 하나님과 단절된 것만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상황은 그러하나,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그 마음을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려운 세 번째 이제 내용이 남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두 가지 그런 면으로,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았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 정도에서 그치는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미 발견하고 제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미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일 텐데요. 그래도 함께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내용은요, 아주 직접적이진 않아서 이 시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시편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우리에게 가깝고 또 읽기 쉽고 우리의 마음이 참 와닿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26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그는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다윗의 확신이요, 점점 고양되고 높아지고 있고 지금 자기의 상황보다 훨씬 더 깊은 그 내용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가 사실은 댓글 읽으면서 같은 내용이거든요.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는 것인데요. 그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이고 또 배부를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이 배부름, 단지 그냥 육적인 것을 말하는, 몸이 배고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29절을 가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사실 26절과 거의 유사한 그런 내용인데요. 좀 더 의미가 분명해지면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 사실은 육적인 그런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갖춘 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도 경배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먹고 배부르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육신의 방식으로 먹고 배부르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진토 속으로, 흙 속으로 가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 하나님을 경배하라.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서 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곧 이어서 자신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단순히 지금의 상황 아니면 육적인 상황을 개선해 주십시오 라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바로 이 문제,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문제, 사실 죄 때문에 모든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풀지 못하는 문제, 이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렇게 시편이 끝나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은 다윗이 확장시킨 것처럼 지금 죄로 인해서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의로움을 보이고 의로운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인생들에게 자기 의로움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 의로움은 당연히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도입니다. 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이 문제, 이 배고픔이 뭔지 아시겠죠? 영혼이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그 문제가 괴로운 거고요. 당연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문제가 지금 배고픔이에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의로움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한 신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신자가 하나님께 끝까지 도움을 구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상황이 의미 있게 하는, 의미 있게 되는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 편입니까? 제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우리 편이십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나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대적은 어떤 대적일까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전하는 대적들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이 마지막에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일이고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었던 나 스스로를 내 영혼을 스스로 살릴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그것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린 자로 살아갔을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그런 기도를 사실은 앞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다루었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든지 뭐 얘기하면 다 들어주시는가요? 어쩌면 근본적으로 신자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이 문제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고난을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또 특별히 사실은 그 일을 이룰 자, 오늘 우리가 교독도 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인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의 대망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 그런데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이룰 자를 사실은 다윗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이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서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 공격하는 이들, 그 이들과 맞서 싸우게 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 문제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구나. 여기 나온 것처럼 나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나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치러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시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마음에 담고 이 시편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장차 올 메시아, 이사야가 노래했잖아요. 고난의 종, 그렇죠? 물론 다윗 이후입니다만 그것과 같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자신의 이런 삶 가운데서 계속 희미하게나마 보여주고 있는 나의 구원자를 이 시편 20편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시편 20편을 보시면 6절 보십시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상황이 예수님에게서 분명히 벌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일이 벌어졌죠. 14절 보십시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모든 뼈가 어그러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시편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이 일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여정 가운데서 완벽하게 나타났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영광 가운데 희미한 믿음 가운데 장차올 메시아 그 메시아를 염두에 두면서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고 시편을 부른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대신할 자가 필요하다. 내가 할 수 없는 영혼을 이 내가 구원할 수 없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군. 그분을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영감하셔서 실제로 장차올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담아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정말 신묘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통일성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어떻게 사람이 쓸 수 있겠어요? 고안해서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나 또 이제 마가 기록자 마가나 예수님의 역사나 욥이나 다 뭐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 다르거든요. 다 각자 한 것 같지만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시편 22편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건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신 것은 다윗이 고대였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처절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또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그 더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일이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특히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메시아함을 말미암아 하시게 하는 그 역사를 확신 가운데 노래했는데 바로 그 노래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다. 앞에 재판에서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당신이 그리스도요? 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모든 고발에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씀도 없었지만 빌라도가 당신이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말 그냥 고통에서 나오는 무의식의 말이 아니라 충분히 의도를 가지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 나는 참신자의 원형이요. 다윗이 미리 모형으로 보여줬던 참신자의 원형이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고난 가운데 해결하는 유일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현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 후죠. 이 사실을 깨닫고 마가도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시편을 분명하게 끌어들이도록 이렇게 음역을 하면서 과연 그렇다. 내가 보았는 이 예수님이 이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신자는 성령께서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세 가지 내용이 이 기도에 예수님의 이 절규에 담겨 있는 세 가지 내용이 당연히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다 영광된 일입니다. 다윗은 기계적으로 말하면요, 오실 예수님이 겪으실 일을 미리 겪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실체로 보여주셨고요. 이제는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다윗처럼 그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늘 그리스도를 인식하면서 우리와 함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우리를 위한 새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새로운 피조물의 모든 내용은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의요, 우리의 모든 새로움입니다. 그분을 의지했을 때, 그분을 믿었을 때 다윗처럼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그런 고난 가운데 참신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고한 고초를 겪으시고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겪으시고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내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내가 누릴 모든 영광을 또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늘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믿음 안에서 내어주시는 것 결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 사랑은 그리스도로 나타났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때로는 당하되어 되지 않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겪게 되었을 때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그 어려움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고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신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다윗처럼 마지막 그 결론,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내가 스스로 살릴 수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구나. 내가 겪는 고난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그가 겪을 고난과 일치하는구나. 우리는 거꾸로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을 내가 겪고 있는 것이구나. 남은 고난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짧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네, 또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짧은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너무나 깊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짧은 말씀 하나에도 하나님의 너무나 원대한 뜻이 담겨있는 것을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탄식, 이 우리의 탄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요 살아있다는 증거다라는 확신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그 거룩한 삶을 세상과 싸우는 삶을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는 삶을 거두지 않는 끝까지 유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시편 22편 전체의 내용을 마지막 말씀으로 남긴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늘 우리가 그냥 고통의 외침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그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나에게도 욥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이러한 탄식을 외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정작 이 상황이 닥쳤을 때에 물러서거나 잠깐 하거나 하다가 말거나 주저앉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치는 이 삶을 끝까지 유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